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방언이 가지는 하나의 그 특징이 예언이나 다른 은사 어떤 것보다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신적인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도움이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통역이 된다면 예언보다 혹시 낫지 않냐 하는 식의 생각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방언을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선호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언이 신적 기원, 신적 간섭에 관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이 갖는 또 다른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방언이 갖는 약점이 아니라 은사 전반에 대한 우리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방언에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면에 초점이 모아지고 그 은사가 사랑과 유익을 위하여 준 봉사직이라는 걸 놓치는 그런 일에 이 방언이 여러 은사 중에 가장 그런 약점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19절에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지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일들은 다 방언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사만 못하다는 것도 아니고 방언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 전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오해되고 오용되는 데 있어서 그 오해되고 오용되는 특징이 은사들 중에 가장 오용될 소지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방언이다 말입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며 아니 잘못이냐 잘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만큼 방언을 은사로 받으신 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준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단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은사는 모두 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한 식으로 신적 기원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은사는 전부 다 그 위험성이 있고 또 오늘은 우리가 확인하려는 대로 통역이 필요하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이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고 지적하는 이 내용을 이제 잘 추적해서 방언을 예로 들었지만 은사 전반에 걸친 은사를 잘못 사용할 소지, 은사가 오용될 소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사는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소개됐고 그래서 은사를 가진다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우월감이나 특별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봉사직으로, 봉사적 기능으로 부여받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우리가 이 은사를 논할 때 사랑이 등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이 베푸는 자 위주가 아니라 받는 자 위주였듯이 모든 은사는 그 은사가 베풀어질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끼쳐지는 어떤 결과들을 받는 사람 위주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방언을 하려면 통역해라 하는 얘기가 갖는 큰 지적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남을 도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 특별히 사랑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이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젊으셨던 날에 사랑했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면, 상대방이 만족하기까지는 여러분이 늘 불만이었던 사랑을 가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만족하기까지는 내가 아무리 희생을 했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가만 보면 그 사랑만은 못하다는 걸 배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하시냐면 자녀를 난 인젠 몰라 이런 말을 자주 쓴다고요. 난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야. 자식한테는 벌써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좋아했을 때는 난 나 할 만큼 다 했어, 이제부터는 상대방 책임이야, 이렇게는 안 하셨죠. 그때는 상대방이 불만이라면 내가 천하 없는 일을 했어도 그건 내 잘못이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사랑에서는 벌써 이만큼 했으면 내가 길을 막고 물어봐라, 어느 부모보다도 내가 더 했을 거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 책임이다, 이건 벌써 사랑에 있어서는 한 걸음 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떠나서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거나 어쨌든 남을 만날 때는 이웃, 내가 책임을 질 어떤 혈연적인 이유가 없는, 책임을 1차적으로 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랑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색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상대방 책임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거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딱 받으면 사람들이 맨 먼저 어떤 실수에 빠지냐면, 봐라 너도 기도했으면 받았을 텐데 넌 왜 못 받고 내가 한 걸로 널 위해서 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은사가 주는 첫 번째 피해라 말입니다. 봐라 난 굶고 기도했더니 하지 않느냐, 넌 안 굶고 기도도 안 했고 나 기도하는 동안 넌 놀았고 나 굶는 동안 넌 먹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걸 갖자 그러느냐, 아니 나는 은사를 받았고 너는 못 받았으면 못 받았으면 가만히라도 있지, 왜 내가 받은 은사로 네가 이익을 보겠다 그러느냐, 왜 은사를 받은 나보고 지라 그러느냐, 이것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나는 정직히 살고 나는 양보하고 살고 나는 욕심내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욕심내고 살고 악하게 산 사람들을 나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워진 책임, 지가 심은 걸 거두는 것을 나보고 같이 가서 거들어주라고 그러느냐라고 신자들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가진 은사예요. 이 은사를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쓰며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만족하기까지 만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여기서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실수에 똑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사랑이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유익을 얻어야 되는 사람 위주로 시행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때 아니 그때는 벌받아 마땅할 때 하나님 계신 건 모를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하면 권세와 세력과 공포 분위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낮은 처지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러 오시는 겁니다. 동등한 처지에 대등한 입장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해도 받으시고 우리의 비난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모욕도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저 말하기 좋은 모든 것으로 모욕적인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삼각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 결국 그 여인을 예수님께 뺏기자 유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뺏긴 마당에 못할 짓이 뭐가 있냐? 스승 아니라 누구래도 성질이 나서 팔아먹었다. 이건 대단한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런 모욕을 받으셨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을 벼락으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첫 번째 사랑이거든요. 은사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라는 겁니다. 은사는 도대체 어떤 성질과 어떤 목적을 가지냐 그러면 사랑과 똑같은 성질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은사에 관한 설명 아닙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고치는 은사든 믿음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걸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입을 삐죽거리고 돌아서서 너는 벌받아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써먹지 말라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통역하라 말입니다. 통역하라 말이에요. 네가 혼자서 잘난 척하고 너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만 모든 진리를 아는 것까지 저 사람과 구별된 자기 확인으로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그 은사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로 말미암아 너 네 수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만 사용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라고요. 알아들을 말 다섯 마디. 샬라샬라로 일만 마디 하지 말고. 이건 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관한 가르침이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 6장으로 가 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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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사야의 신앙 헌신 무슨 그 충성심 주를 향한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듯이 이런 장면만 대하면 우리도 이사야같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먹 쥐고 흔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죠 너무 그 돌발적이고 그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악쓰고 그게 다예요. 돌아서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의 소명에서 제일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서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하더라고요. 그 거룩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그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더라고요.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던가 이런 걸 논하고 감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인간은 너무 밝은 빛을 보자 눈을 가릴 수밖에 없듯이 너무 큰 소리를 듣자 그냥 고막이 터져버리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냥 햇살에 녹는 눈같이 자지러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쾌하시고 그를 자지러들게 망하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은총으로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가겠느냐.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과 진노로 가서 만나실 마음이 없고 저들을 회개시키려는 마음으로 나 대신 내가 직접 내 거룩과 위엄과 심판으로 저들을 만나지 않게 누가 다리를 놓을꼬 이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를 알아듣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사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가 된 거라고요. 우리는 다 가만히 앉아서 다 고스톱 치고 있는데 저만 손들었어요. 맹구예요? 저요, 저요, 저요. 물어보면 딴소리하는? 이런 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린 70번씩 7번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울라 라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지금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통을 눈앞에 놓고도 자신이 죽어 용서해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그걸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를 가지는 기본 정신이요, 신앙을 가지는 기본 정신이라 말입니다.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도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본, 어떤 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을 얻었으며, 나 같은 것도 용서함을 받았으며, 더더욱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도로까지 쓰임을 받는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의 본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 편을 들어요 지금?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 편을 들고 있잖아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용서와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목사까지 됐다. 이게 지금 저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요. 이게 모든 은사의 기본 원리요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해라.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전부 그 얘기죠. 너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잘난 척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신앙의 한 원리를 오늘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자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칼날 위를 걷는 신자로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신자로서 더 열심히 있는 실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보다는 믿는 사람들끼리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결국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하고는 돈 거래도 하지 말아야겠고, 믿는 사람하고는 속 얘기도 나누지 않아야겠고, 믿는 사람끼리는 사업은 물론 같이 안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신용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돈을 띄워먹는 건 띄워먹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인데 어떻게 돈을 띄워먹느냐? 돈 띄워먹는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도 천당은 갑니다. 돈 안 띄워먹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괴상한 답을 지금 예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돈도 안 띄워먹으면 제일 좋죠. 예수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의 깊이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신앙의 깊이에 관한 문제냐면, 그가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남을 돕기 위하여 신자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가 돈을 띄워먹지 않게 되는 첩경입니다. 돈을 띄워먹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떼어먹히는 것이 이익이요 책임이요 신자된 길이라는 것, 그것이 자랑이고 기쁜 생활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배워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도와줘 보면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통 나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도와주기를 기다려요. 도와줄 사람이 와서 끌고 가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떠먹여줘야 돼요. 지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데 딱 뭐라 그러니만 하냐면, 나는 아무개 친척이요, 이렇게만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와줘야 돼요. 저 왼수가 나가 널브러져 있으면 내 창피기 때문에 저게 내 왼수지, 저게 내 왼수야 하면서 가서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고 일가 친척 중에도 여러분이 그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아마 그러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돕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는 법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모든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먼저 구하지 않았고, 예수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진정을 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낸 예수를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가 된 우리를 주변에서 당신 신자가 됐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겠군요 이러지 않고,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 못할 말도 안 되는 무경한 요구까지도 신자라는 이름에 덮어 씌워서 여러분에게 이제 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요구를 받으시거든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를 계속 외우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뜯기십시오. 이것이 은사와 아니 신앙 전반에 걸친 최고의 근본 원리입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한 알에 썩는 밀알이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목숨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요 그 원수가 줄이면 쫓아가서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워야 되는 책임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위해서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지식, 건강, 돈,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런데도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펼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은사에서 살펴보는 신자의 신앙 근본 원리입니다. 이 길을 따라 사십시오. 사랑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감격과 기적과 끊이지 않는 찬송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매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을 알게 하시사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능력 속을 걷는 신자의 기적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영광을 허송세월하는 못난 인생 살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